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안녕하세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녹음하는 시각 3월 첫째 날입니다.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드라마 얘기부터 하죠. 지난 23일에 첫 방영한 SBS 미니시리즈 풍문으로 들었소입니다. 정성주 작가와 한판석 PD의 신작인데요. 2015년 신작 드라마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대대손손 법률가를 배출한 상위 대한민국 1% 로얄 패밀리에서 자라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10대 한인상과 그 또래인 서봄, 각각 이준과 고하성 양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혼전 임신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1% 특권층의 이런 속물성을 까발리는 그런 기조는 전작 미래라든가 아내의 자격 혹은 하얀 거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성주 안판석 콤비의 팬이라면 금방 알아챌 만한 미장센과 군데군데 숨겨진 디테일들도 여전하고요. 출연진들도 일부 겹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태도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그로테스크한 상황이 연속입니다. 시종일관 비틀고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작진은 이 드라마를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부와 혈통의 세습을 꿈꾸는 대한민국 초인류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 코미디라고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좀처럼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 블랙 코미디죠. 이야기는 그다지 새롭지는 않습니다. 2화에서 보여준 그 시어머니 침실에서 해산하는 며느리 같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설정도 존재하고요. 어떤 시트콤 같은 느낌도 주고요. 창작자는 이쯤에서 연출자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작자들의 팬들도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와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 안판석 PD, 정성주 작가의 색깔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의도하는 그 바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마간은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역시 지상파 드라마라서 수위를 낮추고 눈높이를 맞춘 것인가 라는 실망감도 느꼈고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시작 후 3분도 되지 않아서 나온 나 오늘 차 좀 쓴다 어디 가게 란 이 대화 한 토막만 듣고도 무릎을 쳤습니다. 유준상 씨의 다소 뻣뻣한 어떤 웅변조의 연기가 좀 과장된 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만한 찰나에 이 그의 딸로 나오는 배우가 오글거린다며 일침을 가했을 때도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딸이 어디서 덜컥 임신을 하고 들어왔는데 대체 애 아버지가 누구냐, 동네 부끄럽다, 얼씬도 하지 마라는 그런 딸 가족의 어떤 상황인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과정이 통째로 생략된 것을 보고도 그랬습니다. 로펌 직원들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암호처럼 상사의 뒷담화라는 장면에서도 그랬고요. 이런 콩깍지가 한번 씌니까 장원 씨와 백지현 씨의 어떤 약간 어색한 연기도 리얼리즘에 대한 작가주의적 강박이 빚어낸 어떤 연출 의도로 용인될 정도였습니다. 중견 연극 배우들을 조커처럼 이곳저곳에 기용한 어떤 캐스팅의 묘는 이번에도 빛을 유감없이 발했고요. 여담이지만 이 유준상 씨의 집안 집사와 가정부로 극중에서 부부로 등장하는 그 김학선과 김정영 배우는 실제 부부로서 이미 여러 작품에서 부부 역할을 맡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군요. 물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도 있습니다. 타이트한 장면 배치와 이야기 전개가 돋보였던 1화에 비해서 2화는 다소 헐겁고 느슨했습니다. 30부작으로 기획된 이야기는 전작 미래의 거의 두 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의 미니 시리즈치고는 다소 길게 느껴지는 이 길이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회의 동어 반복이 될 위험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예상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까지 예상된 전개는 이 특권층의 며느리로 들어간 고화성과 사시 공부에 매진하라고 감금 상태에 들어간 이준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게 되는 일종의 엑소더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사성이 있는 주제이지만 신선도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자, 상류층은 무조건 악인의 속물로 등장하는 이 안정 콤비의 드라마가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물론 존재하고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사실 이 풍문으로 들었소가 이 웰메이드가 드라마가 될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정해진 수순입니다. 사실 시청자들 그리고 안정 콤비의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국 드라마계의 한 획을 그을 마스터피스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거기에 못 미친다면 최소한 이 두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은 블랙 코미디를 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충분히 만족스럽긴 합니다. 다중인격, 미스테리, 스릴러, 리얼리티를 가장한 판타지 이런 드라마물들이 범람했던 한국 방송가에서 간만에 즐거운 기다림이 생겨서 기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작품은 영화입니다. 현재 영화관에서는 거의 다 내려간 작품인데요. 그래도 IPTV나 혹은 네이버 이런 곳에서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작품의 리뷰를 남겨봅니다. 바로 폭스캐처라는 영화입니다. 카포티 그리고 머니볼 등으로 유명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연출에 아주 뭐 일가견이 있는 거의 뭐 장인이라고 할 만한 베넷 밀러 감독의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레슬링 선수 마크 슐츠는 금메달리스트이자 국민적 영웅인 친형 데이브 슐츠의 후광에 갈아서 변변치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런 그에게 미국 굴지 재벌의 상속가인 존 듀폰이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는 자신의 레슬링 팀 폭스캐처에 합류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선수로서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한 마크는 생애 처음으로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이 폭스캐처 팀에 합류하고요. 코치 존 듀폰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훈련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기이한 성격을 지닌 이 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선 점차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존이 마크의 형인 데이브를 폭스캐처의 코치로 새롭게 초청하면서 이 세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줄거리 소개는 꽤나 그럴싸하게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런 호흡의 영화를 즐겨보지 않으셨다면 다소 괴로울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화에는 총 3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누가 주인공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제일 많이 해야 될지도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대사는 함축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적습니다. 인물들의 정서는 알쏭달쏭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내가 지금 영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좀 헷갈릴 지경이고요. 영화 내에서는 뭔가 벌어질 것 같긴 한데 라는 주의경보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경보음이 아주 낮은 곳에서 울리는 그런 귀뚜라미 울음소리 크기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어쨌든 울리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관객은 더 잘 듣기 위해서 영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연기의 진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과 인물들의 행동 단위가 아주 미세해서 어떤 장면에서는 가슴을 조여놓는 듯한 답답함마저 줍니다. 때문에 엔딩을 제외한 영화 내에서의 두 번의 블랙아웃이 있는데요. 이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화면이 밝아오면 무언가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나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이 채닝 테이텀이 연기하는 마크 슐츠가 머리를 싸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소는 무슨 화장대 같은 곳인데요. 하필 채닝 테이텀이 고개를 박은 장소에 거울이 달려있어서 흡사 두 남성이 키스를 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화의 해답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퀴어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는 세 남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물 구도로서 이야기한다면 남자 세계의 삼각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영화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보지 말고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야기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세 주인공의 미묘한 관계 변화에만 집중해서 영화를 감상하는 거죠. 레슬링이라는 둔탁한 스포츠가 소재인데 반해서 카메라는 낯간지러울 정도로 섬세하게 이 세 남성의 표정을 포착합니다. 이 영화의 모델이 된 실제 사건에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존 듀퐁이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단서만 가지고 영화 폭스캐처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감사합니다.